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5월의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주차장을 한두 바퀴 걷다 보면 주변 숲이 가득 채워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안 나무들이 앙상해서 이렇게 보면 휑했었는데 이제 푸른 잎들이 무성해져서 숲이 가득 차 보이고 그런 기분 좋은 신선함이 느껴지는 5월인 것 같습니다. 이 정연복 시인이라는 분은 5월의 다짐이라는 시에서 5월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시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초록 이파리들의 저 싱그러운 빛, 이맘속 가득 채워 회색빛 우울 말끔히 지우리. 살아있음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 살아있음은 생명을 꽃피우기 위함이라는 것.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삶의 기쁨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 초록 이파리들이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리. 자, 5월을 살며 오늘 이 시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여성예배 모든 분들의 마음에 푸른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또 나와 관계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회색빛 우울을 말끔히 지우며 삶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계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수요여성예배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달 가족이 뭐길래 시리즈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피차간에입니다. 피차간에. 자, 이 피차간에라는 뜻은 뭐 이쪽 저쪽 서로 간에라는 그런 의미죠. 저희가 피차간에라는 말을 언제 잘 쓰나 생각해 보니 이두 가지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가 필요할 때 피차간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와는 정반대로 절대 용서와 이해가 안될때또이말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피차간에 여기서 갈라섭시다. 오늘 우리는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피차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바라기는 피차간에 갈라서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피차간에 이해하고 용서하자 하는 말이 우리 부부들 간에 즐겨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는 부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경 본문일 것 같습니다. 뭐 부부 세미나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고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바람직한 부부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성경적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는 말해줍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시어머니가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보존되어 온 것으로 보아 성령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대부분 아내들은 벌써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얼굴과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28절에 가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라는 이 부분에서는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남편들은 작아지고 아내들은 거 봐라 하면서 분명히 부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부부 간의 말씀 때문에 속만 상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쩌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부라는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독신으로 살거나 또 혼자 되신 분들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모든 관계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말하려는 중심 메시지도 어쩌면 이 구절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믿고 숭상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이 우상을 위해서 지은 신전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또이 우상을 얼마나 그들이 열성적으로 섬겼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사냥의 여신이고 또한 달의 여신이고 또한 모든 소아시아 지역 여신들의 어머니 신격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신들이 그렇듯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와 복,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됨과 또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영생이 주어질 것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과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줄기차게 바울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점점 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우상 비즈니스에 아무래도 타격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은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그리고 바울의 전도에 회방을 놓고, 아데미 여신 만세를 그 에베소 땅에서 외치면서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폭동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변화했고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 안으로 몰려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삶의 방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5장 역시 결혼 생활,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큰 틀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그러한 것이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부관계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깊숙한 그 내면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부부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에게 조언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러셀 무어 목사님은 이 폭풍 속에서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라면 우리는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들려주려는 새로운 그 복종의 정의,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잘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종이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림, 억압, 주인과 종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복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종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된 그러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종은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새롭게 정의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그리고 이 사랑을 남편에게 하라라고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이 책에서 오늘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남편의 영성을 존중하고 그 남편의 영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을 회복시켜서 마침내 주시려는 그 자격을 나의 남편이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위해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남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상급을 얻을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남편의 마음을 읽고 그를 기쁘게 하며 또한 그를 섬기고 그가 잘못 나갔을 때는 지혜롭게 회개를 촉구하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죄에 또한 가담하지 않고 그렇게 남편의 영성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남편과의 연합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 준 그 남편을 위해서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 빨래를 제때 해놔야 하고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된 식사를 차려야 하고 모든 결정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고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남편의 머리됨 역시 십자가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러셀 무어 목사님은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가족을 꾸릴 때에 어떤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특별한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과 부활이라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셨듯이, 그리고 그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치러야 할 정도로 쉽지 않았듯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 남편이 되는 것, 그 집안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가족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남편으로 산다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힘의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남편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가 새롭게 드러나고 또한 그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의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을 읽고, 아,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이건 여성으로서 너무 기분 나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그러셨듯이, 나의 복종은 남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남편이 준비된 그 영원한 상급,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자발적인 나의 희생이다라고 보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수 있게 되겠죠. 나의 배우자가 또한 이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늘 기도하고,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로 남편이 자기의 인생을 또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남편의 남편됨을 위하여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오늘 말씀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이 복종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새롭게 보게 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 머리됨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 내립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퍼졌을 때 어땠을까요? 아내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저버리고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쾌락을 쫓아 창녀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사생활을 낳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자들이 생겼는데 이 남자들에게 오늘 십자가를 통한 남편의 역할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혹은 반대로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자기보다 남편이 못한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이상적인 남성을 찾아 그에게 복종하려던 그러한 여성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한 복종의 의미는 아마 큰 깨달음과 뉘우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들어간 이 에베소에 놀라운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겠죠. 가정들에게 참된 바른 질서의 모습이 무엇이고, 정말로 남편됨, 그리고 그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결국 그 관계는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가를 오늘 깨닫게 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그중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뭐길래? 뭘까요? 결혼만 했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깊이 배워 본 적도 없습니다. 뭐 물론 지금 초대교회에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이 부부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살아가면서 뭐 배우는 것이 그것이 부부 관계이고 인생이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이 에베소에 전해진 이 바울의 가르침, 그것은 분명 십자가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해되어야 하고 서로가 어떤 복종과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가진 배우자라면 그 남편이 십자가를 통해 남편의 온전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신 그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제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나 또 어떠한 이유에서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결혼한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십자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꼭 부부의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그 타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또한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로 이해하게 하신 그 새로운 복종의 의미를 부부 사이에서 혹은 자녀에게든 타인에게든 우리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든 시도해 나가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 간에 갈라서자가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